마태복음 53번 메시지 왕국의 요구 조건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마태는 왕국의 요구 조건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생애의 어떤 사건들을 함께 배열했습니다. 19장 3절부터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혼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주님을 시험했으며, 19장 16절부터 22절에서는 어떤 부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 그분께 묻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중 어떤 경우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19장에서 우리는 이 혼에 관한 문제와 부를 사랑하는 문제를 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받는 문제를 봅니다. 외견상으로는 이 세 사건에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들의 깊은 의미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사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들은 왕국의 요구 조건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서 치료하는 능력으로 계시하심. 마태복음 1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좇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유대인들이 배척함으로 하늘에 속한 왕은 그들을 떠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16장 21절과 17장 22절, 23절에서 그분이 예언하셨던 대로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이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 속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손상시킨 소극적인 것들을 통치하는 권위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병 고치는 능력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기록된 율법으로부터 본래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돌아감. 정욕을 다룸.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왕국에 관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욕과 교만과 부에 대한 애호를 다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정욕을 다루는 것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왕국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정욕과 아울러 다른 것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왕국은 훈련의 문제이며 대부분의 이 훈련은 각종 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욕과 교만과 부에 대한 애호는 우리를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금전을 사랑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자아와 관계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금전에 대한 사랑을 처리해야 합니다. 반복하여 마태복음은 정욕을 다룹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헌법에서 왕은 명백하게 정욕 처리를 언급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빼버리고 우리의 손을 잘라버리라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있는 어조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엄격하고 엄중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을 철저히 처리하는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마태복음 5장과 19장으로부터 정욕에 관한 건전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참된 교회 생활이나 왕국 생활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그분의 간증이 필요하신지, 그분의 간증을 위해 주님은 회복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숫자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주님은 단지 7천명을 두셨습니다. 만일 이 나라에 주께서 7천명을 두셨다면 그분은 모든 부정한 것들에 대항하는 효능 있는 간증을 가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은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종교인들은 주님을 가시지 못하게 하며 계속하여 그분을 시험하려고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시험은 항상 주님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서 종교인들의 반대는 주님께 이혼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혼의 근원은 정욕입니다. 정욕이 없다면 어떤 이혼도 없을 것입니다.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뿐 아니라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확증합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멍에를 메어 한 육체가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하심이며 누구든지 이를 깨뜨리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하심은 육체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남편에 한 아내가 있듯이 한 그리스도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남편에 여러 아내가 있어서도 안 되며 한 아내에 여러 남편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한 그리스도와 많은 교회들이 있거나 한 교회에 한 그리스도 이상이 있다면 이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은 한 그리스도의 한 교회여야 합니다. 예표와 그림자에서도 한 남편의 한 아내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분명히 기록된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7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계명은 기본적인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에 더해진 보충이었습니다. 이는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 모세가 일시적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다투는 대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준 이혼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의 원래의 정하심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나 하늘에 속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천국을 위해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하셨습니다. 이는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의 정하심과 일치하는 천국에서는 어떤 이혼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8절에서 우리는 회복의 원칙을 봅니다. 회복은 태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 태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한 남편의 한 아내를 정하셨으며 거기에는 이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 모세는 이혼을 묵인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사람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심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당신의 원래의 정하심을 주의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정죄하고 거절하며 당신의 원래의 정하심으로 돌이킵니다. 회복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다툽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어떤 일들은 묵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묵인하심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동의해야 합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원래의 정하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태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위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간통보다 더 악한 매음이나 매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간음 외에는 어떤 것도 결혼에 매듭을 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물론 죽음으로는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간음 외에는 이혼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결혼이 가장 엄격한 묶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단 결혼을 하면 상대가 간음을 범하거나 죽는 일이 없이는 해방될 길이 없으며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들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자들만이 결혼을 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없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시도한다면 유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천국을 인하여 고자가 된 자들은 천국을 위해 결혼하지 않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는 하나님의 원래의 정하심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오직 은사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원래의 정하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자는 정욕을 완전히 처리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고자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공급을 제공하며 정욕을 온전히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정욕은 우리의 생활에서 커다란 문제입니다. 자신 안에서는 이 전가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의 생활을 손상시키는 간교하고 악한 정욕의 전가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욕은 왕국 생활과 교회 생활 뿐 아니라 인간 생활까지도 손상시킵니다. 그것은 결혼과 사유를 부패시킵니다. 그것은 영과 생각과 몸을 손상시킵니다. 누구든지 정욕의 전갈에 지배하여 있는 사람은 합당한 인간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과 교회 생활과 왕국 생활을 부패시킬 것입니다. 정욕은 각종 생활을 손상시킵니다. 현 사유의 부패는 정욕에 기인합니다. 만일 정욕이 처리된다면 이런 대부분의 부패가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정욕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교인들의 시험은 천국에 관한 문제를 더 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제공했습니다. 18장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다루어야 하는가를 계시하는 반면 19장은 첫째로 결혼 생활을 계시하고 다음으로는 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천국에 관계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결혼 생활은 정욕과 관련되며 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탐욕과 관련됩니다. 천국은 정욕과 탐욕의 모든 흔적을 제유시킵니다. 왕국의 축복은 겸손을 통해 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자들을 꾸짖자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또다시 천국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표면적으로 19장 13절부터 15절은 하찮은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구절들은 교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이 작은 자들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너희 자신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교만이 너희 속에 도사리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교만을 정죄하고 거절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교만을 거절하고 어린아이 같이 된다면 천국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마태는 교만에 대한 처리를 정욕과 금전의 처리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배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육적인 모든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항상 정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율법보다 높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국에 관계되는 반면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계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와 영원에서 이 생명에 의해 살 수 있게 하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임에 반해 마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시대에는 천국의 실제에 참여하고 오는 시대에는 천국의 나타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영생은 주로 거듭남, 즉 새로운 출생을 위한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의해, 즉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의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있는 영생은 재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영생은 새로운 출생이 아닌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영생과 마태복음에 있는 영생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나 마태복음에서나 동일한 영생이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하거니와 요한복음에 있는 영생은 새로운 출생을 위한 것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없이는 아무도 왕국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깨달음. 17절에서 주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는 청년이 묻는 질문이 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 예수가 선하신 분, 곧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 역시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킴. 주님은 또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에서 주님은 생명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구원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 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자는 구속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인 반면 후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출생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안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후에 우리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 왕국 생활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구원과 관계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의 헌법에 의하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옛 율법의 수준뿐 아니라 보충된 새 율법의 수준까지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는 반면 천국은 뛰어난 의의를 요구합니다. 이 뛰어난 의의는 옛 율법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 주신 율법의 보충을 더하여 지킨 결과입니다. 25절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 즉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런 동일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원에 대하여만 알 뿐 천국에 관하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4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왕국을 전파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중국에 100여 년 이상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중국인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 분명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고 믿는 이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전했을 때 많은 목사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교만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목사였었으나 감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담대히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당신들은 너무 교만하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고 스스로 처신하면서 죽어서 주님께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받은 여부를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구절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며 구원의 확신을 위해 싸웠습니다. 몇 년간의 전쟁 끝에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우리는 왕국 보상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과 왕국 보상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은 목사들에게 걸림이 되지는 않았지만 부주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전파했을 때 부주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믿는 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전파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어쩌면 너희가 왕국 보상을 잃어버리고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주의하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이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에 관한 메시지가 있은 뒤 한 번은 어떤 부자 여인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 내가 천당에 가기만 하면 되었지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다른 아무것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문에 문지기만 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천당에 올라간다는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직 구원과 천당만을 주의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분명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온전케 됨. 청년이 주님께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말하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청년은 자신이 주장했던 것처럼 옛 율법의 계명들을 지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으며 보충된 율법의 요구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왕국 헌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가진 것을 팔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모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뛰어난 요구 조건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물질적인 소유를 주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소유물을 잃어버릴 때에도 기뻐합니다. 부한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가진 부자이며 또 하나는 실제로는 부하지 않지만 부자가 되려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부자 되기를 꿈꾸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들의 갈망은 부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당신이 첫 번째 종류의 부자가 아니라면 아마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는 왕국에 관한 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심각하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주님은 19장에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청년을 다루셨습니다. 그는 주님께 와서 그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즉 왕국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계명들이냐고 주께 물었을 때 주님은 그 중에 여섯 가지, 즉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않음, 거짓 증거하지 않음, 부모를 공경함,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함 등을 열거하셨습니다. 곧이어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주님은 그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셨다가 온전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러한 것 같았습니다. 비록 네가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을지 모르나 여전히 너는 온전치 못하다. 너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는 온전할지 모르나 천국의 헌법에 따라서는 온전치 못하다. 천국의 헌법에 따라 온전케 되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은 죽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여섯 계명을 언급하셨을 때 그 청년은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율법을 지킨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돈에 대한 그의 사랑을 뿌리 뽑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자 그는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18장에 있는 용서에 관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난처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진지한 말씀으로 간주하여 그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19장에 이르러서는 돈에 대한 사랑을 뿌리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중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중국 학생도 부자가 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돈에 대한 사랑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이 일을 하는데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에게 단지 이야기 책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접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국의 요구 조건에 관한 19장에 있는 진지한 말씀에 의해 만져진 바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당신은 주님과 더불어 그분의 왕국을 위합니까? 그러하다면 돈에 대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당신 안에 돈을 사랑하는 여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엄중한 문제입니다. 오직 거룩한 생명에 의해서만 우리는 왕국의 요구 조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요구 조건을 이루기는 쉽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에 의해서는 불가능하지만 거룩한 은혜가 있는 거룩한 생명에 의한다면 그것은 쉽습니다. 사실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왕국 안에 있는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과도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져진 바 되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관해 주님과 더불어 엄격합니다. 부와 물질적인 소유들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 의하면 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가 있는 거룩한 생명에 의하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욕을 처리함, 교만을 처리함, 부에 대한 사랑을 처리함입니다. 부에 대한 사랑을 처리하는 것은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 가지 이유, 즉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그들은 장래와 노후 대책을 위해 걱정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돈이 그들에게 주는 즐거움을 위해 돈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돈이 은행에 있는가를 헤아리며 즐거워합니다. 안전과 즐거움은 다 자아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아의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을 다루는 것은 자아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요구 조건에 관한 주님의 진지한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정욕과 교만과 자아를 위해 은밀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천국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온전히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